지난주에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보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와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서론 뒤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절부터 보겠는데, 오늘은 그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거보다 좀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그 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 책도 보면서 뭐 남의 설교도 듣고 뭐 하는데, 이 구절에서 굉장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그것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항상 그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기독교인이면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말은 이 세상 수준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수준에서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가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들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꼭 편지만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항상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즉 자기가 누구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참그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름으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참 아이덴티티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또 붙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가 확실해지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가 확실해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가 또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 사실 지금 왜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이게 다 이상해지고, 더 나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때까지 저희가 공부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볼 때는 내가 누구냐를 세상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죠. 그러나 내가 누구냐를 예수님 중심,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공부했을 때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가 사도인 것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도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오리지널 열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참으로 사도된 것을 밝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전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자기가 지금 가져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셨죠,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나는 사도다,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또 사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거다. 그러면 누가 보내셨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자라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면 이제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아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냐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좀 여러분도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참으로 내가 믿는 것이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삶 자체가 이제 그 믿음 중심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화의 모습인데 그러나 참 성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행동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이 나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 나오면 기뻐하고 안 나오면 절망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냐를 어느 것을 중심으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나? 뭘 하셨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자기 삶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는 사도다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는 사도다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이 그 믿음이 자기를 정말 사도의 삶으로 살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믿는 거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믿는 그것으로 그 현실 자체를 증거하며 살게끔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믿음이 정말 정말 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냐? 아니죠. 거꾸로죠. 믿음이 자라나야 행위가 그 믿음으로 성화되는 수준에 맞춰서 지금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행위는 믿지 않는 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 도덕적인 삶에서의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지면. 그러나 그런 행위가 믿음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한 거냐? 여기에서 기독교냐 아니냐가 나눠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짜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적인 성화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프로세스를 진행되고 있는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시는 이런 그 분들의 그 example을 보면은 그런 믿음이 이분들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장이라는 그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왜? 아브라함이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얘기가 나와요. 즉 믿음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장이 끝나고 12장의 시작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시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수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열심을 내서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자기를 향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네 열심 낸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향상을 시켰지만 그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조금이라도 나중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착한 사람이 됐지만 죄예요. 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의 초점 여기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지금 모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자기는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를 보면은 3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 26절에 가보시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으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 됩니다. 자기 제자로 만들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여 지금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지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즉 결혼식을 얘기하면 신랑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죠. 자기는 그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이 기뻐해서 나도 기쁘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우리 들러리라고 부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러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인크리스가 되고 자기는 디크리스가 돼야 된다. 왜? 자기는 들러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자기는 없어져야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고 무슨 의미가 줘야 되는지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삽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왜? 뒤에 가면 또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뭐 세상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걸 위해서 일하고 저거를 뭐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말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고 무슨 목적으로 무슨 중심으로 즉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런데 여러분은 나를, 즉 내가 말하면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할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한 몇 군데만 제가 우선 보여드리죠. 히브리서 그 12장에 가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겪은 것이 이런 거라 이거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11장 35절부터 읽으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영어로 하면은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값어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이 홀드할 값어치가 없다 이거죠, 세상이. 세상 is not worthy of these people. 너무 멋있는 말이죠. 참 멋있어요, 저는. 예. 네.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를 어디서 쓰는 거라고요? 감옥에서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체, 즉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왜? 그 역사를 보면 참 한국 역사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죠?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포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일로 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하나님한테 빈정대고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도 똑같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자기 속에 이것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보다는 덜합니다. 그 고린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 그 받았던 그런 고난을 쭉 얘기하죠. 한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이 고난을 받는 것이 드물죠. 진짜 여러 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화가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만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믿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해하고 뭘 믿길래? 그런 삶을 살게 돼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삶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지금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삶의 이해, 자기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 자기는 왜 살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라고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 것인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영어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A prisoner of Christ. 이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 이제 하나님이, 한글은 그렇게,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제네티브예요. 소유권이죠. 제네티브, 그래서, 이 of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포로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그렇게 봤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제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잡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캡티브라 이거죠. 구약서부터 이 바이블 그 컨텍스트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승리하신 왕이 항상 그 포로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포로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포로가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 포로가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 승리한 장군의 영광인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향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면서 지금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이제 왕이 그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는 사람은 사실 끌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선 저기 뭐야 시편에 우리가 몇 구절 보죠. 시편 6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8편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즉 하나님이 장군으로 지금 나옵니다. 큰 그 군대를 지금 리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바로 이 시편 수준에서 지금 구약 수준에서 보여지는데 지금 하나님 왕께서 사로잡힌 자를 지금 끌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거죠. 자기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지금 약간 이상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진짜 세상 수준에서 그 싸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포로들을 끌고 입성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지금 우리, 이제 곧이 아니라 요번 주일부터 시작하네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가셔서 그 7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까 그 선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그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아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얘기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로잡혀,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이죠.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가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가는 거,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의 2장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지금 그 여러분이 그 NIV를 갖고 계시면, 영어로 갖고 계시면, 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한국말로 조금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어로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 그런데 승리의 행진 안에서 지금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승리의 왕이 지금 끌고 가면서 그 인센스를 내면서 지금 그런 거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그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포로로 잡혀서. 왜? 우리가 사탄의 자식들이었죠. 사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지금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해서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금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로잡힌 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영어대로 예수님의 포로라 생각하셔서 시편 9절과 에베소서 9절과 고린도 후서의 9절을 합쳐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의 포로다 했을 때 지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가지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를 지금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A prisoner of Jesus Christ. 영어대로 하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 참 자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유가 뭐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20절로 내려가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자유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 천국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자유가 뭐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유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가 없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자유한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자유한 거냐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참 자유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환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참 자유는 예수님의 포로가 됨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포로들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포로로 이해하여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포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좀 오늘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모든 것을 특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감옥에 있어도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얻어 터져도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포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포로, 그 왕에게 지금 잡혀가는 그 포로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 마음가짐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자기가 누구고 어떠한 현실에 지금 놓여있고 자기 목적과 자기 의미가 뭔지를 지금 깨닫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포로여야 세상에서 참 자유고 오직 예수님의 포로여야 예수님의 향기예요. 구약에서는 이 포로 생활을 저주로 보여줍니다. 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요. 그 예수님께 인도되면서 그분의 향기를 품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그분의 승리한 그 현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자기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난 예수님의 포로다. A prisoner of Christ. 이걸 좀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식이 제대로 되면 많은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에서 뭐 그게 학교든지 그게 잡이든지 그게 뭐 비즈니스라든지 그게 뭐 가족이라든지 뭐든지 진짜 세상 감옥 못지않게 아주 답답하게 갇혀있는 삶 같이 느끼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자유가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끝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까? 그러나 이제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지세요. 어차피 포로 생활입니다. Prisoner of Christ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예수님께 인도되면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셔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Prisoner of Christ. 요걸 좀 잡고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한 자들이에요. 정말 뭐가 하나도 안 풀릴 것 같지. 여러분 생각에 차라리 감옥에 가 있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감옥 비슷하게 꽉 잡혀있는 이 세상 삶으로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걸 다 해결한 구원입니다. 이제 감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옥으로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감옥에서 쇠사슬로 같이 묶어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갖고 그 같이 있는 사람, 감옥에서 지금 구원들을 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하게 살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옥에서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도달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들인가. 즉 죄에서부터 자유, 사탄에서부터 자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 예, 나 이 폼 잡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쵸,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참 자유. 어떤 것인가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삶에서도 지금 그렇게 각박하고 그냥 진짜 갇혀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믿으세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지. 그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하늘나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포로여만 참으로 필요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향기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분의 그 승리의 행진에 속하여 하나님 도성으로 이끌려가는 나의 현실. 아, 이런 삶이면 좀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고 세상에서 뭘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삶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더욱이 지금 이 오네시모의 노예, 즉 세상으로 말하면 자유가 없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포로다. 세상에서 포로로 있는 그 자체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참 자유.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포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포로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저희들의 삶이 기쁜 삶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옥에 있어도, 아니 감옥 같은 삶을 살아도 기쁘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